이 목사님께서는 증경 총회장 모임에 참석 중이십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항구에 나가 보면 어부들이 먼 바다로 나가 밤새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모두 만선의 꿈을 안고 고기잡이를 하러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의 모습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부들이 고기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밤새 고기잡이로 몹시 힘들었을 텐데 전혀 필요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만선이 아닌 거의 빈배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잔뜩 피곤한 모습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의 희노애락이 있다면 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도 적게 잡느냐, 많이 잡느냐에 따른 만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선 인생, 단지 어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인생의 만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빈비와 같은 인생인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큰 꿈을 꾸고 많은 성과나 업적을 이룬 사람이면 만선 인생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 어부 산티아고의 경험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였는데 어부라는 직업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무려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해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어부는 그 어떤 어부도 낚지 못했을 정도의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를 낚아 올립니다. 얼마나 큰지 배에 청새치를 실을 수도 없어 그저 청새치를 배에 묶은 채 항구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나 청새치 냄새를 맡은 상어떼의 습격으로 노인은 청새치를 지키기에 고군분투합니다. 늦은 밤 싸움을 끝내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청새치의 머리와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이룬 꿈이 이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호수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져 이 호수 안에 200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건으로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몰려온 수많은 군중의 초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동적인 포인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빈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라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베드로는 만선을 꿈꾸고 배를 타고 바다에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달려 있었기에 아마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삶의 자리에서 가끔 이런 빈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이런 빈배와 같은 경험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빈배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 사이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질병과 절망이라는 불행의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빈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지나 능력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상대적 박탈감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별로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지닌 명석한 두뇌로 주변 사람들의 큰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항상 앞서 달려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도 우리의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늘 1등이고 계속해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승승장구하는 적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 실패하는데 그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성공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승진합니까? 언제까지나 성공합니까? 언제까지나 부귀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아서 나는 빈배를 모른다고 외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죽음 앞에서 초라한 빈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손에 쥐었던 권력도 그토록 쌓았던 부귀영화도 결국 손에 쥔 모리알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그 자체로 사실 빈배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요하이시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은 빈배, 이 빈배에서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고 배에 오르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빈배에서 만선 인생으로 아니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빈배였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어부 인생 중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선의 기적은 이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기 잡는 이름 모를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빈배에서 만선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들의 배가 어떤 배? 바로 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실 수도 없었거니와 그들을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가 빈배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장차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배가 뜻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갈급함과 애통함입니다. 육적인 피로를 채우고자 발버둥치는 시대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 바로 갈급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빈배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빈배를 맞은 사람, 아니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빈배, 어느 인생이 이 빈배를 과연 초월할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해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배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으로 빈배에서 만선의 인생으로 충만한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비움이 있어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치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것은 비움에 대한 영광이나 칭찬이나 찬양이나 높음이 아니라 고난과 어심여김과 모욕과 멸시의 천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심으로 구원과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많이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를 보면 28회나 반복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벨은 연기와 같다,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헤벨이라고 지목된 헛된 것들, 돈, 명예, 권력 등 이것들이 복이라고 여기며 집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들이 헛되다고 하는데 다 부질없다는 의미로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헛되고 헛되다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면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패배를 깨닫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이 해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이 해배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온전히 비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참된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비울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겸손과 평강과 신령한 복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움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움은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이 작은 것부터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온전히 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움이 어떻게 될까요? 비우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우면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우면 예수님을 따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비우고 이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을 받아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겸손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 겸손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야 내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고 자기 의를 죽이면 죽일수록 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의 이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겸손한 자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는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의 보상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겸손의 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를 친히 높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빈배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근심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빈배는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기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일비일이하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확 바꿔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이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쓰임받는 유명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인생의 빈배가 낙심과 절망이 아닌 자기의 비움이 되어 갈급함과 애통으로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만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유명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